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천 헌금은 물론 특혜와 갑질 등의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 자진 탈당을 요청했습니다. 당대표 차원의 비상징계 가능성도 열어뒀는데요. 윤리심판원 회의를 하루 앞두고 직접 결단해달라며 압박에 나선 겁니다. 먼저 황혜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병기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도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병기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요청합니다.
사실상 제명을 뜻하는 정청래 대표의 비상징계권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당 대표의 비상징계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다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그에 대한 가능성도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근까지도 당 지도부는 신속한 윤리심판원 심판 이상의 다른 요청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윤리심판원에만 맡겨둘 경우 조속한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헌금 의혹에 휩싸여 있고 특혜 갑질 등 제기된 의혹만 10여 개에 이르는 만큼 내일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당장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결론이 나오더라도 김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면 사태는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지도부가 직접 나선 모양새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 의원은 절대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했고
만약에 탈당을 안 하면 제명을 하겠다.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김 의원 측도 JTBC에 김 의원이 윤리심판원 회의에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로 공석이 된 새 원내대표와 새 최고위원 3명을 뽑는 보궐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조보경 기자, 원내대표 선거는 지금 결선 투표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4명의 후보 중 한병도 백혜련 후보가 최종 결선에 올라 제 뒤로 보이는 회의장에서 현재 의원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진성준 박정 후보는 아쉽게 1차 투표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서 1, 2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에 들어간 겁니다. 최종 승자는 조금 뒤인 저녁 7시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원내대표는 1차 투표에 동료 의원들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하고 결선 투표에선 최다 득표자가 선출됩니다.
네, 새 원내대표는 취임하자마자 할 일이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당내 위기와 혼란을 수습하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특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각종 특혜, 비위 의혹으로 물러났고 공천 헌금 파동 등으로 당 안팎이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선거도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결선 투표에 오른 후보들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윤석열과 절안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세력에게 지방선거를 패배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번 지방선거 공천부터 즉시 적용해 깨끗한 공천으로 지방선거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야당하고 특검법 협상도 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새 원내대표는 이번 주 2차 종합특검, 또 통일교 신천지 특검 등 법안 처리도 맡게 됩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2차 특검에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통일교 특검에 대해선 협상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새 최고위원은 누가 뽑혔습니까?
네, 문정복, 이건태, 이성윤, 강득구 4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요. 득표율 순으로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친청 후보 2명, 친명 후보 2명이 출마했는데 친명으로 분류된 이건태 후보가 탈락한 겁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원내대표 결선 투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잠시 뒤 인천공항으로 입국합니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미국으로 출국해서 도피 의혹이 불거졌는데 일정을 하루 앞당겨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배양진 기자, 김 시의원이 곧 입국을 하는 거죠.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습니까?
네, 김경 서울시 의원이 탄 비행기는 조금 뒤 이곳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경찰 수사팀도 공항에 나와 있는데 김 시의원이 입국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김 시의원에게 먼저 조사실까지 같이 가달란 임의 동행을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 시의원이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력을 동원해서 압송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상황이 유동적일 수 있다면서 필요한 조치는 모두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원래 내일 새벽에 귀국하기로 했었는데 하루 앞당긴 이유가 뭘까요?
네, 경찰은 앞서 김 시의원이 내일 새벽 귀국하는 대로 경찰 조사를 받기로 협조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 시의원이 갑자기 하루 앞당겨서 귀국하기로 한 겁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국내에서 시간을 벌기 위해 귀국을 앞당긴 게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에 텔레그램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해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 돈을 준 적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뒤엎고 1억 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조기 귀국한 이유를 포함해서 이런 증거인멸, 말맞추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김 시의원이 귀국을 하면서 공천 헌금 의혹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네, 김 시의원이 그동안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만큼 강제 수사에 착수하기도 어려웠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상대로 돈을 전달한 경위와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걸로 보이는데 김 시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 확보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JTBC 배양진입니다.
네, 모레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구형부터 또 오는 금요일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을 비롯해서 추가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들도 줄줄이 열립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 혐의 결심 공판이 오는 13일 열립니다. 지난 9일 김 전 장관 측의 서증 조사가 길어지면서 밤늦게까지 진행되자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잡고 종결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끝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이게 저 원래 재판부에서는 12월에 끝낼 생각이었는데 변호사님들 말씀 또 들어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서.
13일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 측 서증 조사를 진행한 뒤 오후에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사흘 뒤인 16일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이 사건 범행들은 그 범정이 무겁고 재책이 중함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8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된 사건 재판들도 줄줄이 앞두고 있습니다. 법원 휴정기가 끝나자마자 내일 일반 이적 혐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입니다. 같은 날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심 공판도 있습니다. 13일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4일엔 이종섭 전 장관 도피 혐의 사건의 재판 준비 기일이 연달아 열립니다. 14일에는 김건희 씨의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의 재판 절차도 시작됩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한국발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우리 당국에 거듭된 설명에도 영공 침해의 책임은 벗어날 수 없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간 무인기라도 구체적인 설명은 있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도발 의도가 없다며 진상 규명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언급한 우리군 당국의 발표를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윤석열 정부 때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언급하며 현 정부를 향해 남의 일을 평화듯 할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윤가가 저질렀든 리가가 저질렀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똑같이 한국이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로 된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가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걸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면서도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군경 합동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거라면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가겠다고 한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국가안보실은 곧바로 국방부와 합참, 통일부는 물론 국토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에 회의도 소집했습니다. 우리 당국이 이처럼 거듭 유화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지만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둔 북한이 당분간 긴장 수위를 낮추진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어제 경북 의성에서 난 산불은 밤새 잔불이 되살아나면서 오늘 오전에서야 모두 껐습니다. 전남과 제주에선 폭설과 강풍으로 미끄러짐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윤주열 기자입니다.
숨은 불씨들이 여기저기서 올라옵니다. 물을 뿌려도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200m 지점 정도에 소규모로 화산 저거 유지되고 있고.
다 껐다고 생각한 경북 의성 산불은 밤사이 이곳저곳에서 다시 붙었습니다. 진화대원들은 밤샘 사투를 벌였고 날이 밝자마자 헬기를 투입해 불이 난 지 18시간 만인 오늘 오전 9시에 모두 껐습니다. 열 달 만에 또 큰 불을 맞이한 주민들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잠이 오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 열어보고.
산 전체가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그 옆으론 하얀 눈이 쌓여 있는데 마침 내린 눈 덕분에 산불 확산세가 꺾였습니다. 눈이 맞다고 안심하기 이릅니다. 이번 달 산불 발생 위험도는 높음 단계까지 치솟았습니다. 어제와 오늘 전국 7곳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과거 30년 분석 자료 중에 한 8번째 높음 수준에 해당이 되는데요. 습윤한 그런 공기의 양들이 확실히 줄다 보니 비올 양이라든지 상대 습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산림청은 전국 산림 3분의 1가량을 오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버스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버스 기사와 승객이 다쳤습니다. 또 다른 시내 버스는 정류장에 부딪힌 뒤 눈에 파묻혀 움직이질 못합니다.
미려야 될 것 같은데.
폭설이 내린 전남과 제주 곳곳에서 눈길 미끄러짐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여객선 운항도 대부분 멈췄고 제주와 여수공항 등을 오가는 항공편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5명이 숨진 서산 영덕 고속도로에서의 연쇄 추돌 사고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도로 위 살얼음,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도로가 얼어서 일어난 사고는 4천 건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유리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경북 상주의 서산 영덕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나 5명이 숨졌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차량들이 멈추지 못하고 도로 위를 그대로 미끄러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브레이크가 안 먹더라고요. 쫙 차가 계속 밀리더라고요.
사고의 원인은 도로 위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추정됩니다. 블랙아이스는 먼지와 매연이 엉겨붙어 아스팔트 색과 구분이 어렵고 일반 도로보다 10배 이상 미끄럽습니다. 지난해 1월 고양 자유로와 서울 문산고속도로에서도 새벽 시간대에 차량 40여 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 결빙으로 교통사고 4,100여 건이 발생해 모두 83명이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블랙아이스가 자주 생기는 시간과 장소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새벽 시간 또 심야 시간대 운전 안 하는 게 가장 좋고요. 터널 입출구라든지 교량 위 또는 고가도로 이런 지역은 블랙아이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서산 영덕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 당시 제설제 살포 등 도로 관리 규정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JTBC 조율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국 요원의 총에 맞아 시민이 숨진 사건 이후 주말 사이 항의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선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해서 수십 명이 체포됐고 뉴욕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도 시민 수백 명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워싱턴 정강은 특파원입니다.
피켓을 든 시위대가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IS는 물러가라는 구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위는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IS 요원의 총격으로 37살 여성이 숨진 뒤 맞이한 첫 주말. 사건이 발생한 현지에선 시위대 약 1,000명이 경찰과 충돌해 29명이 체포됐고 경찰관 1명이 다쳤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IS 요원들이 머문 것으로 알려진 도심 호텔 앞까지 몰려가 항의의 뜻으로 소음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등 주요 도시에서도 IS 퇴출을 내건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This has gone too far. We are now, if not facing a fascist America, we are a fascist America, and that is terrifying. That is it, it's we've already gone too far. We cannot allow this to continue.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과잉 공권력과 강경 이민 단속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피해 여성을 선동가이자 폭력적 저항자라고 단정했습니다.
But I didn't think she did a very good job. You have agitators. I mean, Minneapolis and Minnesota, what a beautiful place, but it's being destroyed.
이번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미국 전역을 뒤흔든 대규모 시위가 시작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기억이 다시 반 트럼프 정서를 자극하면서 이번 시위 역시 더 큰 규모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주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중의원 해산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러서 국회 장악력을 높이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10월 취임 뒤 줄곧 국회 해산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70%를 웃도는 지지율 고공 행진 속에 생각이 바뀐 걸로 보입니다. 지지율이 높은 만큼 중의원 선거를 다시 치르면 집권당 의석을 늘리는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민당과 유신의 연립여당은 중의원 465석 중 233석을 차지해 가까스로 과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소리가 解散するというんであれば、それは専権事項ですから、いつでも戦える準備は同時にしておくというのが衆議院議員のこのどうしても宿命です。
다카이치 총리는 13에서 14일 자신의 고향인 나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데 일본 언론들은 회담 성과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 간 결속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외교적 성과를 발판으로 오늘 23일 정기국회 때 중의원을 해산하고 2월 중 선거를 치르는 안이 유력합니다. 일본 총무성은 일본 각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준비를 통지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반발도 나옵니다.
경제와 물가 대책도 이나가라, それとは 違う 정치 공학을 作る 動きが あったということは 타이밍이 ないんですよね.
年度 내 성립이 難しくなるような タイミングでの 解散 ということの 報道には 正直 驚いております.
다카이치 총리가 적극 재정과 강한 일본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외교 안보 분야의 성과를 앞세워 국민의 신임을 얻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최근 커피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두 가격이 올라서 그렇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재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박금선 씨는 빠르게 오르는 원두값에 고심이 큽니다. 최근 1년 반 사이 가격이 세 차례나 올랐는데
체감은 기본 30% 이상 이제 인상됐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비싸게라도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거고요.
손님들 발길이 줄어들까 판매가를 쉽사리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원가의 그 부담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고
기후 변화에 따른 작황 문제로 원두 가격은 크게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2024년 1월 톤당 $4,100 전후였던 아라비카 원두 국제 가격은 이달 $8,100 전후로 두 배가량 올랐습니다. 전량을 수입하는 원두 특성상 고환율 영향도 크게 받습니다. 지난 5년간 국제 가격은 3배가량 뛰었는데 원화 환산 가격은 4배 가까이 뛴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자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하나둘씩 커피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커피비는 지난 5일 드립커피는 300원, 디카페인 옵션은 200원 가격을 올렸습니다. 저가 커피인 바나프레소와 하이오 커피도 지난해 9월과 12월 일부 메뉴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출근길이나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일상처럼 즐기는 소비자가 많지만
하루 평균 못해도 두 잔은 먹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가인 곳 같은 경우는 좀 피하는 편이고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는 곳을 찾아가는 편입니다.
커피값이 오르는 게 부담스러워 사 먹는 횟수를 줄이겠다는 소비자도 적지 않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내 음악은 항상 변화하고 있다. 담담한 듯 울림 있는 목소리 자체가 음악인 낭만 가객 최백호 선생님을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근데 체중이 15kg이나 빠지셨다고.
아, 네. 호흡기 쪽에 병이었는데 병 치료하느라 약을 한 1년 가까이 먹었더니 체중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좀 어떠신?
건강 상태는 뭐 괜찮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올해로 데뷔 50주년을 맞으셨어요.
네.
늘 새로움을 꿈꾸는 시간이었다라고 돌아보기도 하셨는데
네네.
계속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 탁월한 성격인데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본다든지 노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가사를 쓰고 곡도 만들고 한두 시간 넘어 하다 보면 일단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하루를 잘 맞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엄청 즐기는 겁니다.
그 선생님 노래는 세대를 불문하고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는 곡들이 많은데 스스로 생각하시기에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제가 그 이유를 알면 히트곡을 더 많이 낼 수 있죠. 근데 그냥 음악도 그렇고 어떤 예술도 그렇고 사람 산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기교가 들어가면 식상할 수 있다. 저 기교를 부를지 몰라서 그냥 제 방식대로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
맞아요.
예,
그게 너무 좋아요.
아 예.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는 40대 중반에 쓰신 노래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불렀던 낭만에 대하여랑 지금 이제 70대가 되셔서 부르시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좀?
조금 달라졌어요. 젊었을 때 부르던 것과 그래서 같은 노래를 똑같이 부르지는 못해요. 금방 하고 다시 부르라고 하면 또 다르게 노래라는 건 그거 하는 순간의 감정과 어떤 컨디션과 이런 게 따라서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 다르게 부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만들어간다고 할까요? 나름대로.
그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면 혹시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제가 만들어 놓고도 죄송합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 대목을 썼지라고 하는 대목인데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목이 좀 쉬었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50주년 기념 전국 투어도 앞두고 계신데 가장 이제 신경 써서 하는 뭐 부분이 있나요?
제가 쭉 해오던 투어와 약간 변화를 둔 건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제가 50년을 활동하신 분이 송창식 선배, 나훈아 씨, 조용필 씨. 그 세 분의 노래를 이렇게 또 묶어서 부르고 뭐 그런 코너도 있습니다.
어떤 곡들을 좀 준비하고 계세요?
그건 밝힐 수 없어요.
밝힐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공연 때 보겠습니다. 50주년 기념 앨범도 준비 중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언제쯤 저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3월에 발매 예정인데 굉장히 재미난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재미난 노래들이에요?
딜라일라라는 노래인데 실연당한 남자의 얘기인데 거기에 중간에 힙합을 조금 넣을까 지금 하고 있는데
우와.
후배한테 한번 배워볼까, 그 대목만.
네.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랩을 하시는 거예요?
네, 랩. 헉,
그 앨범에 담기는 거죠?
네, 네.
오.
더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뒤에 마이 딜라일 한 여덟 마디에 그거 쓰는데 200만 원을 달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망설이다가 노래를 위해서 돈을 쓰자.
어차피 앨범이 대박 날 거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음악 말고도 만화나 뭐 자동차, 그림 좋아하는 것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좀 호기심 있게 관심 있는 게 있나요?
정말로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축구팀 감독을 하고 싶어요.
축구팀 감독이요?
예, 예. 저만의 저는 오래 축구를 했거든요.
네.
그 축구 감독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비법을 잘 모르실 거예요.
비법이 뭐가 있으세요?
밝히죠.
예. 그 축구팀 감독을 꼭 하셔야만 알 수 있는 비법이네요.
간단한 건데 모르고 있어요.
아. 그래서 답답하시겠어요.
언젠가는 제가. 예.
홍명보 감독은 좀 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홍명보 감독이 저를 찾아오면 제가 비법을 조금 전수해 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 예. 가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스스로 생각하시기에는 난 이때가 가장 좋았어 하는 순간이 있으세요?
지금.
아, 지금이 가장 좋으세요?
70대가 되면 일단 죽음이 현실로 다가와요. 주변의 친구들도 많이 떠나고 가까운 분들도 떠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요. 죽음에 대한 대비. 아, 예, 나도 죽는구나 하는 걸 실감하죠. 그래서 항상 생활 속에 그 죽음에 대한 의식이 들어있어요. 그런 게 싫지가 않아요. 아, 그래, 이제 정리를 하는 느낌, 방을 깨끗하게 치우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노래들도, 내 죽거든 박수를 쳐주고, 내 삶의 시간들 칭찬해줘,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박수란 노래인데. 그래서 이제 안정이 됐달까요? 훨씬 더. 그래서 70대가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80대에 대한 기대가 또 있어요. 80대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해지고, 네. 끝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예. 건강히, 네. 계속 오래오래 저희 곁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80세가 되는 해에는 무료 공연, 늘 개최를 하고 아흔에도 공연을 하는 게 목표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처럼 20대 때 한 호흡에 하던 걸 두 호흡으로 나누고 90이 되면 세 호흡으로 나누고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때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흔 콘서트에 부를 노래도 만들어놨어요.
아, 그러세요?
네. 마지막 계절이라는 노래인데 내 마지막 계절은 가을이면 좋겠어. 낙엽 지는 창가에는 노을이 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잘 늙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 안 했어요. 예. 남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게. 그 노래뿐이 아니고.
행동에 있어서.
네네. 생활에도. 그래서 조심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네. 90대. 되어서도 꼭 공연을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없는 소리 너무 많이 했어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 노사정이 노동시간을 줄이기로 합의하면서 주 4.5일제가 한 발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실과 동떨어졌다, 시기상조다, 여러 우려도 나오는데요. 주 4.5일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은 어떤지 공다솜 기자가 가봤습니다.
평일 오후 4시 도서 관련 사회적 기업에 다니는 10년 차 직장인 가인 씨가 퇴근을 준비합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8월부터 하루 7시간이라는 주 4.5일제를 시행 중입니다.
취미 활동으로 탁구를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하고 나서 집으로 바로 가야 되는 막 그런 압박감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또 집에 가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한 덕분인데 생산성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납기 같은 것도 좀 늦어질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직원들이 이제 업무 효율을 좀 높이고 그러면서 그런 일이 좀 안 생기더라고요.
또 다른 스타트업에 다니는 개발자 우혁 씨는 매주 금요일에만 3시간씩 일합니다.
새 아이를 양육 중에 있는데 외롭게 하는 것 같아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금요일 오후를 아이들과 온전히 보낼 수가 있다 보니까 일을 이렇게 계속 해도 되겠다.
저마다 집중하는 시간대가 다른 개발자의 특성을 잘 활용한 겁니다.
개발 쪽은 자기가 집중하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아주 금방 적응을 하시더라고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되게 즐겁게, 되게 기쁘게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연평균 노동시간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OECD 대비 여전히 높습니다. 노사정은 최근 실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1,700시간대로 줄이겠다고 전격 합의했는데 난관은 많습니다.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업종과 규모에 따라 주 4.5일제 도입에도 편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공공기관이나 일부 대기업 사무직 정도가 될 건데 노동시간의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고.
이와 함께 선진국에 비해 낮은 한국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주겠다고 한 뒤 가입자가 크게 이탈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위약금 면제가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어제까지 21만 6,200여 명이 KT를 빠져나간 걸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7월 SKT가 위약금을 면제한 열흘 동안 16만 6천여 명이 이탈한 것보다 많습니다. KT의 위약금 면제는 이틀 뒤 13일까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이란에 대한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란은 자유를 눈앞에 두고 있다,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적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미국이 이란 정권을 향한 군사작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위에 가담하면 사형에 처할 거라는 당국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더 격화되고 있고 2주 동안 100명 넘게 숨진 걸로 파악됩니다. 네, 오늘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전남 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많게는 7cm, 울릉도는 최대 5cm의 눈이 더 올 걸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에도 1에서 3cm가량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강추위가 찾아올 거란 예보입니다.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9도, 대구 영하 8도, 춘천 영하 14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